오늘 신명기 7장 말씀입니다. 1절로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을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분명하게 또 한 번 깨닫게 하는 것을 듣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싸워야 할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좋기는 좋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탐스러운 땅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원주민을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 땅에 있는 백성들, 원주민들을 쫓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겠죠. 왜 다 쫓아내야 됩니까? 고분고분한 사람 데리고 살면 안 됩니까? 아니 꼭 싸워야 합니까? 그냥 조용히 들어가서 가만히 살면 안 됩니까? 같이 동거하면 안 됩니까? 그런 어떤 질문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혼동하면 전쟁은 승산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혼돈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같이 조용히 그냥 살면 좋겠는데 때를 따라 쫓아내야 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싸워야 할 적이 있다는 것, 이게 문제죠. 우리는 그러나 이 전쟁이 단순히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죄악과의 전쟁이에요. 그 죄악과의 전쟁은 때로는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싸워야 할 전쟁이고 반드시 이겨야 할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싸움의 성격을 교묘하게 변질시켜 놓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지금까지 이 싸움을 어떻게 보면 이념적이고 사상적인 전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어쩌면 문화와 문명의 전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뭐 개인의 가치가 우선합니까? 아니면 집단의 가치가 우선합니까? 그걸 놓고 인류는 오랫동안 싸워왔어요. 정치사적으로, 철학적으로, 무슨 사상적으로. 개인의 가치가 우선하느냐? 아니면 집단의 가치가 우선하느냐?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싸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 싸움의 성격과 출발점이 인간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입니다. 이 점이 혼동스럽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 가치관 논쟁, 세계관 논쟁 이렇게 하지만 논쟁이 아니라 전쟁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관, 우리가 지켜야 할 세계관은 그냥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고 하는 이 싸움을 개인이 먼저냐, 집단이 먼저냐 하는 싸움으로 변질시켜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 전쟁을 수행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느 쪽과도 싸워야 하는 싸움이 되는 것이고 어느 쪽으로부터도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싸움은 사람의 도움으로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싸움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만의 도움으로 싸울 수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모세는 이 하나님의 전쟁의 성격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광야 2세대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택한 백성이 싸워야 할 싸움의 본질은 어떤 싸움이냐는 것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힘이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얼마나 잔인합니까? 게다가 너보다 숫자도 많고 힘도 세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보다 강해서 이 전쟁이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강한 쪽에서 시작을 하죠. 그러나 이 전쟁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훨씬 족속의 숫자도 많고 힘도 세고 강고한 백성들, 원래 그 땅의 주인처럼 살아가는, 주인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쫓아내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더더군다나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죄악과의 전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아니, 이걸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방역의 기본 원칙은 진멸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아니, 바이러스가 불쌍한데 뭐 숙주 좀 몇 사람 내주고 숙주 속에 살도록 내버려두지 꼭 뭐 바이러스를 다 죽여야 됩니까? 그런 철저하게 방역을 해야 됩니까? 그런 주장이 어디 있어요?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이상한 발언을 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전쟁의 성격이 왜 진멸전이어야 하느냐? 왜 헤렘전쟁이냐? 이걸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성경이 여기서 막혀서 또 나가지는 못해요. 죄악과의 전쟁은, 범죄와의 전쟁은 진멸전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 진멸하라요. 진멸하라. 두 번째 원칙,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약속할 사람이 따로 있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무슨 약속을 해요? 걸핏하면 바람 피우는 남편하고 아내가 무슨 약속을 해요? 언약을 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고 계약을 맺고 아무나 하고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불쌍히 여길 존재가 아니에요. 악한 영적 존재는 절대로 불쌍히 여기서 안 됩니다. 대적해야 할 존재고 싸워야 할 존재고 내어 쫓아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성격에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 전쟁의 성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3절, 4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혼인하지도 말라. 관계도 맺지 말고 언약도 맺지 말고 혼인도 맺지 말라. 왜냐하면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영적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혼은 육신의 만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혼은 한 영혼과 영혼의 결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전혀 같이 할 수 없는 영혼을 데려오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그는 그 땅에 우상을 데리고 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했습니까? 일천번제를 드리고 남들처럼 부나 무슨 수명이나 권력을 구하지도 않고 오직 지혜만을 구했던 그 솔로몬이 어떻게 변합니까? 왕위에 오르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애굽에 바로의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차츰차츰 여인들을 들이기 시작해서 후비만 700명이요. 빈장이 300명이요. 그 여인들이 들어올 때 홀로 왔습니까? 다 우상을 하나씩 데리고 들어와서 그 우상들 지킬 수 있는 궁전 하나씩 다 차려서 저기 내보내고 말이죠. 그러다가 당대에 솔로몬은 끝난 겁니다. 나라가 두쪽 난 건 아들 르호보암 때지만은 그렇게 지혜로운 솔로몬,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 복을 주신 솔로몬, 나중에 그 땅에 이게 뭐 하도 금이 흔해서 은보다도 금이 흔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번성했던 그 솔로몬 왕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인들을 맞은 게 아니라 고대 중근동의 결혼 정책은 정략적인 결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 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여러분 결혼은 일종의 유괴 작전이에요. 요새들 스파이 전략할 때 얼마나 미인계가 많습니까? 여자가 그냥 뭐 그냥 여자입니까? 남자가 그냥 남자예요? 다 그게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당대에 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당대에 망한 거나. 다른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유혹이 아니라 여러분 유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무슨 한 여인이 남자를 무슨 유혹한다고요? 유혹이 아니라 그게 더 깊이 들어가면 유괴란 말이에요. 유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나와서 모압 여인들한테 유괴당한 거란 말이에요. 가서 그냥 잠자리만 같이 했나요? 기어이 우상 앞에서 드리는 신전 앞에 드리는 제사에 참여해서 그 음식을 먹고 그렇게 빠지지 않습니까? 그게 유괴가, 유혹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괴라는 걸 우리가 알면 정신이 번쩍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유괴당한 사람 구출하는 구조대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유괴도 은밀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 때로는 구조도 은밀하게 진행이 돼야 돼요. 그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유괴범들은 뱀처럼 사악하고 뱀처럼 똑똑해요. 그러나 구조하는 구조대원들은 입장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동기가 순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잡아다 먹겠다고 구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구조하는 겁니까? 유괴범은 자기를 위해 유괴하죠. 이게 여러분 세상이 살아가는 아주 단순한 그림이에요. 복잡할 거 하나 없습니다. 그 유괴냐 구조냐 이 싸움이에요. 근데 그 본질을 흐리기 위해서 뭐 돈도 왔다 갔다 하고 무슨 자리도 왔다 갔다 하고 거래도 왔다 갔다 하고 계약도 맺고 언약도 하고 무슨 뭐 결혼도 하고 별아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죠. 인생사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뭐 단숨에 당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을 것이니라. 진멸하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냐면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할 것,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은 거기 뭐 있는 그 호화스러운 집을 차지하고 포도원을 뭐 또 소유 등기분 등본을 만들고 거기 포도원에서 나온 포도주 마시고 놀고 그게 하라는 게 아니라 가면은 먼저 그들의 제단을 헐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의 주상을 바알 신상을 깨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세라 목상을 그냥 찍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거 먼저 해야 된단 말이에요. 혼자서 은밀하게 아니면 단 두세 사람이라도 출근하면 먼저 기도하고 그 직장의 우상을 쫓아내는 일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하루 싸움을 못 이깁니다. 가서 시편 한 편 읽고 기도하고 남보다 먼저 나가서 요새는 뭐 재택근무하니까 더 쉬워졌잖아요. 그거 하러 보낸 거라면 그 직장에 간 거라고요. 그거 하라고 그 집에 결혼하고 간 거 아닙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면 그쪽에 제단을 걸고 우상을 깨뜨리는 일부터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낯선 집에 방문하면 뭐합니까? 가서 우상을 먼저 쫓아내고 그 집에 있는 악한 영적 존재를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리고 그 집에 참된 화평이 찾아오도록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6절 7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렇습니다. 유대민족이 가장 그 당시에 약하고 작기 때문에 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택함을 받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이유는 우리가 크고 능력 있고 대단하고 똑똑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무기력하고 때를 따라서 무능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면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어디 있어요? 가나안의 한 부족도 어려운데 가나안의 7부족을 어떻게 상대합니까? 그들과 같은 철병기를 가져도 상대하기 어려운데 청동기 가지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서 이 싸움은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 우리 힘으로 시작될 수 없는 싸움, 우리 힘으로 하면은 백전백패하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싸움에, 이런 엄청난 싸움에 우리를 쓰겠다고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해야 우리가 했다는 소리를 안 하죠. 여러분, 내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전쟁에 하나님께서 나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도 싸울 수 없는 전쟁에 우리를 부르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부터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걸 모세한테 광야에서부터 얘기를 해주셨지 않았습니까? 내가 불러서 택한 백성이 되면 너희들은 제사장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백성은 이 땅에 분깃이 없어요. 이 땅의 것들을 분깃으로 주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란 말이죠. 제사가 없는 나라에 제사를 새로 시작하도록 부른 것이고 예배가 없는 땅에 예배를 시작하도록 부르신 것이고 우상이 가득한 나라에 우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상을 더 즐긴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상을 더 좋아하고 우리가 우상을 더 많이 만들고 그러다 우상 본고장에서 당하는 것이죠. 8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걸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왜 불렀습니까?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그를 부를 때 뭐하러 부르신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 지금 한 사람 놓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아니 애 몇 명 낳았다고 애 하나 있지도 않은데 데리고 나가서 뭇별을 바라보라.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바다에 모래를 셀 수 있나 보라.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나 보라.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한 명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분이에요. 소수로 시작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열둘로 시작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겠다는 의지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전쟁은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와 하신 약속을 지키겠다. 그러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가서 싸울 수 없는 전쟁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능의 손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에서 끄집어낸 거 아니에요. 바로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그 당시 애굽에서 가장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이 그야말로 독재 중에 독재 시스템과도 같은 그 정권 하에서 어떻게 자유가, 독립이, 출애굽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준 그림이 출애굽의 그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계명을, 그 언약을, 그 약속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시겠다. 그러나 그 약속을 우리가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이나 사랑하면 그 뭐 당장에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결론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지켜 행하라. 규례와 법도와 명령 이걸 지켜라. 우선 우리가 기억하라. 우선 우리가 이걸 가슴에 새겨라. 그리고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이 핵심은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규례와 명령과 법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규례와 법도가 또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세계관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있는 가치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가치관,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다예요. 이 세상 전체는 지금 사람이 먼저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은 종로로 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종로로 타고 있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의 전쟁을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전쟁하시겠다고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세상과 섞이지 말고 그들 가운데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왜 화, 이, 부동입니까? 그들과 함께 살아야죠. 그러나 그들을 변화시킬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같아져서는 절대로 결단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얼굴의 사나이가 돼야 되나? 천의 얼굴을 가져야 되나요? 저는 하나님의 얼굴로, 그분의 얼굴로 사는 수밖에 없어요. 참 이런 설교하기도 힘들고 듣는 여러분도 힘들고 사는 우리가 힘들지만 어쩌겠어요. 이 길 가기로 결단했는데 뒤로 돌아볼 수가 없는데 앞만 보고 가야 하는데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을 축복하지만 간단치 않은 싸움에 징집된 것을 그냥 묵묵히 그냥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순교하나 저렇게 순교하나 순교밖에 없어요. 뭐 100살까지 살고 순교하나 30, 30대 순교하나 순교하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게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것들 가지고 이 땅의 목숨으로 이 땅의 것들을 뭐 쟁취하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믿음으로 결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은 길이 있다면 순교의 길만 남았는데 어떻게 순교할 것인지를 결정하십시오. 뭐 오래 사셔도 좋습니다. 뭐 또 하나님이 세우시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가서도 여러분은 순교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뭐 하나님이 재물을 줘서 많이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재물을 가지고도 순교의 자리로 간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침멸하라고 들여보냈는데 가나안 백성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야 가나안 백성보다 더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주님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저희들을 통해서 그 길이 막히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심판당하는 줄로 지금 정말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징벌하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질책하시면 먼저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전쟁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전쟁은 결정이 난 전쟁입니다. 곳곳에서 전투에서 밀리고 또 밀리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전쟁에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이 전쟁을 끝까지 주님과 함께 치러내는 놀라운 믿음의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떤 일로든 주님의 전쟁을 위하여 부름받은 전사들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이 전쟁이 우리로 인해서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 전쟁이 주의 승리로 마무리 짓게 결론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이미 이 전쟁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날마다 승리를 선언케 하심이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멸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우리 모두에게 규례와 명령으로 법도로 주어진 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고 그리고 기어이 이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로 결정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그리스도의 군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